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말씀 앞에서 겸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했다고 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몬,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대단히 악한 왕이어가지고 불과 2년 왕노릇하다가 반란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세력을 다 제거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행히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정직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지 18째 해에 그러니까 뭐 나이로 따지면 한 26살쯤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22장 3절을 보시면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명령하기를 성전을 수리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 너는 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또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마 그 이전에 아몬도 악한 왕이고 므낫세는 더 악한 왕이고 무려 55년을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에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퇴락했겠죠.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허물어져 있는 그 성전을 다 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야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성전이 중심이 되는 어떤 영적인 부흥을 좀 일으켜 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방치되어 있던 혹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겠습니다만 고대 사회는요 구술 사회라 그래요. 구술이라는 게 뭐냐면 책을 읽고 쓰는 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2600년 전이거든요. 이때는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무슨 짧은 글은 토기에다가 쓰던 시대고 그리고 긴 글은 양피지 같은 짐승의 가죽을 잘 다듬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짐승 한 마리 잡으면 가죽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짐승 큰 짐승 한 마리 잡아도 뭐 가죽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죽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야 거기다가 겨우 글을 쓰고 그러니까 그 가죽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뭔가 글을 써서 누구에게 전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외워서 암기를 하고 암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런 구술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고 쓴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죠. 더욱이 이미 그 이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열심히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기록한 책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율법책이 성전 어느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사장 힐기야가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어느 다 무너진 방 아니면 뭐 쓰레기가 모여있던 방에 갔더니 그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이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까지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이 오늘 보면 10절 11절을 보시면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아마 이 율법책은 이 모세오경이고 특별히 어쩌면 신명기법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또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누리는 복과 그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받을 저주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었는데 들어보니까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너무 많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요시아가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요시아가 도대체 이 율법책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해 줄 사람을 찾아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이 왕의 측근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가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과 몇몇 고위 관리 귀족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다 그래요. 왜 훌다에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제사장이 이렇게 뭐 무슨 제사를 드리는 그거를 근데 그거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사장조차도 그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갔어요. 아마 이 시대에 예레미야도 활동하고 있고 뭐 스바냐 같은 선지자도 있고 그랬을 텐데 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여선지자 훌다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살던 그 거대한 판자촌이 예루살렘 북쪽에 형성이 되어가지고요. 거기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여선지자 훌다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귀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늘 예루살렘에 뿌리 박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제사장이나 왕의 측근들까지도 좀 이렇게 설복시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될 제사장들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거죠. 이 시대 이미. 제사장은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고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선지자 훌다가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는 것을 다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17절을 보시면 15절부터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훌다가 율법책에 기록된 말을 설명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거다. 이미 이 백성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 이 훌다가 말한 것이 이제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유다왕 요시아에게는 칭찬을 해요.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이느니라.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고 그러면서 뭔가 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런데요, 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 하니라. 요시아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예루살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고 예루살렘은 이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저주와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요시아는 직접 그 진노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요시아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시아가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복에 불과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회복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심판의 확실성,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무 멀리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우리 시대에도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이 방치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늘 말씀 묵상하자 그러고 뭐 영적 철인하면서 성경 통독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만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중에서 성경 못 찾는 분들만, 성경을 못 찾는 분들, 평소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깨끗해요. 왜냐하면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은 주일에 예배당 올 때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성경을 그래도 품에 끼고라도 다녔는데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냐 그러면 핸드폰에 앱이 있대요. 핸드폰 앱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앱은 그때그때 뭐 찾아서 뭐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통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하겠어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도구예요. 즐기기 위한 도구.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성도들이요, 앱에다가 그 앱 깔아놓고 거기 이제 잠깐 보는 이걸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깊이 읽거나 묵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주일에 들고 오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 읽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보고 즐길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성경이 방치되어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버려져서 방치가 되어서 먼지가 쌓여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라서 그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영혼들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